제가 지난번에 엥겔스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역사 고전 강의에서는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고 번역 그 제목을 달아서 번역된 책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라티오 출판사에서 그 뒤에 이재만 씨가 번역해 놓은 제목은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죠.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뭐 거기서 거기다 하지만 정확하게 라티오 출판사에서 번역된 제목으로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그 책을 27강에서 29강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을 그냥 한 번에 건너뛰었습니다. 다음에 이 역사고전 강의 해설을 끝내고 나면 그것을 제가 좀 차근차근 읽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0강을 읽겠습니다. 제30강은 이 30강에 있는 내용은 제가 서평집 책 읽기 끝과 시작 거기에 그 온화한 상업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달고 있는 서평의 내용입니다. 서평의 내용인데 이걸 그 역사고전 강의 강의할 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제30강의 내용이 그럽니다. 일단 발문을 읽어보면 19세기에 만개한 근대화는 수많은 찬양자를 거느리고 있다. 네, 19세기의 근대화, 근대, 목적론적 근대라고 하죠. 이것에 이르러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윤 추구가 인간의 파괴적 정념을 다스리는 처방전이 되리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그 찬양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온화한 상업론입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 정신은 훌륭한 정신이고 지금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게 탐욕에 의해서 그 정신이 훌륭한 정신이 아니라는 아니게 되어버린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본가는 왜 사악하게 되었는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뭐 사악하게 되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왜 사악하게 되었는가 그냥 물어볼 것 없이 사악한 짓 하면 못하게 막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게 제도주의적인 접근이죠. 저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저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들의 내면 세계가 궁금하지 않아요. 사악한 짓을 하면 그걸 교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가 마련하는 것.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엘버트 허시먼 평전을 제가 북리스트에서 소개하니까 뱅크맨님이 그것에 관해서 자신이 쓴 엘버트 허시먼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이 쓴 서평을 링크해서 보여주셨어요. 읽어보니까 저보다 먼저 엘버트 허시먼 책 읽고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보다 먼저 읽었는데 읽었다고. 그리고 뭐 꼭 제가 세상의 모든 책을 모든 사람들보다 먼저 읽을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야만 하는데 못했으면 못했습니다. 서평 잘 읽었습니다. 둘이 저하고 그 행크맨님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그것에 공감합니다. 라고 해서 공감하고 대화를 하면 그것으로서 저도 공부가 되는 거고 또 공부가 되는 거죠. 뭐 저 가르치는 사람이고 배우는 사람이고 하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똑똑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네, 그런데 또 오늘 어떤 분이 또 저에게 그 포스타입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뭐죠? 소크라테스 민주주의를 캐묻다 거기서 나왔던 질문. 오늘날에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무의미하고 사회주의나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의 그 구분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현재는 이념적 공백 상태이다 라고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자신은 사회주의적인 상상력, 그분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상상력. 저는 상상력이라는 표현보다도 사회주의적 처방 또는 사회주의적 지향점을 실천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나. 분명히 그 상상력이라는 말은 좌파적 상상력, 그런 말들을 많이 쓰니까 그걸 이제 쓰신 걸로 짐작이 되는데, 상상력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우선 좀 언어의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지적질을 좀 해보자면요. 죄송합니다. 상상력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건 말을 하는 사람 자신이 이건 실현하기 어려운 뭔가라는 걸 스스로 좀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은연중에 내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란 말을 그렇게 저기 누구죠? Imagine the dialectical imagination 변주법적 상상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다룬 그 책인데 제가 그거 언젠가 그 거론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테리 이글턴의 반대자의 조상 거기서 그거 언젠가 얘기한다고 해놓고 지금 제가 계속 미루고 있네요. 한번 특강해야 되는데 근데 그 책에서 변증법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로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전체를 규정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그 말 자체가 dialectical imagination이라는 말 자체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상상력은 풍부했는데 현실적으로 사회이론이고 사회비판이론이고 사회현실을 변혁하려는 이론인데 이뤄놓은 것은 없다를 은연중에 지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상상력이라는 표현은 왜 우리 사회에 지금 건강보험 이런 거 다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인데 상상력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실현된 게 많습니다. 어쨌든 용어에 대한 얘기는 좀 이 정도로 각설하고 그분의 질문이 있었어요. 좌파 우파의 구별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적 상상력, 그분의 용어를 빌리면 제가 고쳐서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처방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이념의 공백 상태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답변을 좀 길게 드리긴 했는데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30강에 있는 내용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0강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집약을 해보면 저 금전을 추구하는 이기적 이윤 추구 이런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폭력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자본가에게도 마찬가지고 임금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임금노동자나 자본가나 인간은 모두 금전력이나 권력력이나 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3대 죄악 중에 하나인 색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여기서 거론하고 있는 그 책들 보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존 노크의 통치론, 그리고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데이비드 휴의 정치적 담론에 실린 상업에 대하여 이 데이비드 휴의 폴리티컬 디스코스 또는 폴리티컬 라이팅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글들의 묶음인데 그냥 그 다음에 케인즈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이런 책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 즉 인간의 폭력적 성향은 이윤 추구를 통해서 순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의 가장 밑바탕에 놓여 있는 게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고 그렇게 해서 개개인을 순화시키면 그 순화된 개개인이 모여 있는 사회는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반대해서 등장한 것이 그거 다 헛소리다 라고 등장한 게 사회주의다. 자, 거기까지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드린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의 중세 사회는 귀족연합체 레짐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에서는 귀족들이 발급한 발급은 아니겠지만 나는 뭐 어디 사람 누굽니다 라고 말할 때 켄트 사람 누굽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보증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또는 어떤 영주님의 농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아이디카드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보장합니까? 국가에서 보증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영주님이 보증하는 거니까 그것을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권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주권체. 또 뭐 켄트의 백작도 주권체. 뭐 랭카스터의 백작도 주권체. 어디 뭐 웨일즈 공작도 주권체. 그렇게 여러 개의 주권체가 겹쳐져 있죠. 다시 말해서 잉글랜드 국왕의 신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켄트의 백작의 뭐 기사이기도 하면서 또 자기도 누군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뭐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어떤 한 개인에게 포개져 있는 주권체가 굉장히 여러 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족연합정체 상태, 귀족연합정체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절대왕정국가가 성립하죠. 그러면 절대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던 그 책 표지에 보면은 왕이 있고 그 왕의 몸뚱아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왕과 그 각각 그 개인, 신민 개인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주권체를 홉스가 구상했던 것이죠. 그러면 홉스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귀족들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이 귀족의 비서노릇 하면서 먹고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참 귀족 자기 맥에 살려준 사람 등에 칼을 꽂은 셈이네요.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절대왕정국가가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런 얘기가 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근대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좀 중요한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바로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의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사람이 존 노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귀족들도 이제 아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권 이론이고 그런 권리는 왕도 어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자연법, 그래서 자연권, 자연법 이론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연법, 자연권 이론이 존 로크라든가 이런 사람들 잉글랜드에서 개발되고 저 토마스 홉스는 자연권 이론의 출발점이죠.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의 계몽주의자들, 이른바 스코티시 인라이트먼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 들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귀족도 아닌데 누구냐? 바로 데이비드 흄, 아담 스미스, 그 다음에 퍼거슨 이런 사람들이죠. 퍼거슨이 포스트 네임 뭐더라? 어쨌든 그 시민사회에 관한 시론, 시민사회사 시론, Essays on Civil History of Civil Society 뭐 그거 쓴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의 이른바 중간계급 이론, 그 사람들이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부르주아잖아요. 그것이 결합하면서 성립한 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입니다. 리버럴리즘입니다. 그런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는 어떤 거냐. 각각 그 개인이 의사선택의 주인이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체적인 힘이고 그것을 억압하는 국가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국가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만 필요하냐. 딱 우리들의 자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국가가 필요하다. 그게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이 각각의 개인이 한 사람의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합리적이다. 그러니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부르주아잖아요. 자본가 계급으로 나아가면서 뭐 내가 저 사람들을 저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수탈해도 그게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개인, 나도 개인, 개인 대 개인 아니냐. 그게 바로 자유주의에 근거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작동 방식이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귀족만이 아니라 또는 돈, 재산권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도 모두 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천부인권이죠.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네, 인권. 그게 등장하면서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즉 대중적인 민주정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사회, 스코틀랜드 사회는 아직도 귀족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로크가 말했던 그런 자유주의, 예, 그런 자유주의가 아주 강력하게 관철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강력하게 관철되었습니다. 그거 다 없애버린 그 사람이 마가레트 대처죠. 그게 그래서 대처죠. 자,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그게 있거든요. 미국 사회는 국가가 뭐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나 한국에서나 리버럴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뭘 하려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그 착취와 수탈을 막아야 한다.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회주의의 정치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그냥 커미티, 위원회에 불과하다. 그게 사회주의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득권 세력 또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세력을 깨뜨리고 깨뜨리고 그들로부터 어떤 그 사악한 자본가는 왜 사악하게 되었는가? 그 사악한 마음으로 없애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지하고 또는 더 이상 사악함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려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등장한 게 국가사회주의죠. 저기 도이치의 민족사회주의 말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같은 그런 강력한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서서 국가가 뭘 했을 때 그 국가가 개판을 쳐버린 거죠. 그러니 이제 현대의 사회주의적인 상상력을 가진 분들은 국가를 불신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국가는 자본가의 앞잡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자칭 좌파라는 사람들이 국가, 반국가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나서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래봤자 그게 자본가들을 위한 거 아니냐? 그럼 어쩌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나 모두 다 개인의 자유가 극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국가는 비실체적인 힘이다. 라는 이론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둘 다 근대의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서 당장 우리가 지금 21세기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건강보험 관리하고 그다음에 동선 추적하고 백신 놔주고 하지 않으면 노동자도 죽고 자본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이론이 가지고 있었던 반국가적 경향성 그리고 부르주아의 위원회로서의 국가 이런 것들은 폐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국가는 굉장히 강력해야 돼요.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리바이어던이 되어야 돼요. 동시에 아주 강력한 리바이어던이 되어야 하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통제를 받아야 해요. 이게 그러니까 좀 어중간한 모순점에 서 있는 거죠. 통제를 받는 국가, 즉 족쇄를 찬 리바여든. 이게 바로 이제 좁은 회랑이라는 책에서 주장된 바죠. 요것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좌파와 우파, 이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좌파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우파건 간에 둘 다 문제는 뭐다? 국가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선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인민의 통제를 받은 국가는 선한 국가일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좌우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파는 국가가 자기네들의 무한한 이익 추구, 이윤 추구 행위를 통제하니까 국가를 경멸하고, 전통적이면서 좌파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국가는 그냥 자본가의 앞잡이일 뿐이라고 국가를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자본가들을 타도하기 위해서 우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장봉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전통적이면서 좌파나 우파나 모두 국가를 불신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좌파의 이념이든 우파의 이념이든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무너뜨리고 또는 폐기하고 선한 국가, 족쇄를 찬 리바여든 이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국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휴, 오늘 뭐 30강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말았네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번에는 31강 프랑스 혁명 읽겠습니다.